자, 히브리 13장 17절로 25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히브리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배교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지도자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어떤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흠이 많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할 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어떤 의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 암만 교회 지도자들이라도 반대하고 대적한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마치 맞는 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경성한다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청산할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들의 책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또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 것 같이 하는 이런 자들이 참으로 온전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딴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정확한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성경을 들고 많은 말들을 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순수한 복음으로 살찌우기보다는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양에게 순전한 꼴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때 그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양들이 그 꼴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고 하면 또 중요한 동역자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라고 또 그 지도자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의 꼴을 먹이는데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 근심으로 하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양떼들, 그 보호받는 자들에게 결국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지금 히브리 저자들, 저자와 또 같은 팀들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크게 얘기하자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는 걸 볼 때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무게중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지도되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더 돕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3장 20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의 인용인데요.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그 구절을 좀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약의 희생제사가 아니냐, 언약의 희생제사가 맞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언약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영원한, 즉 예수의 속죄 사역이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한 것은 부활하셨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를 이끌어내셨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부활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것을 비준하셨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간섭으로 그 십자가를 인정하시고 비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 그 말은 십자가의 사역이 완벽했다,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의 확정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심으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했고, 히브리 13장 20절은 다른 각도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표현도 맞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의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인정하시고 비준하셨고 그 속죄 사역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확정으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20절은 이 표현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를 부활시키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인정하셨고 비준하셨다고 하는 확정이 아니냐, 직접적인 관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 양들은 우리를 뜻합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건진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즐거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것은 히브리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체,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가 어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 언급은 별로 없는데 이 문구를 봤을 때 분명히 감옥에서 풀려난 그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히브리 기자가 알았다는 거죠. 수신자는 아직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오면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계속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이 히브리 13장 24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삽입됐는데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이달리아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달리아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문안한다고 얘기한 것은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달리아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썼거나 아니면 모든 히브리인들도 뭐 알고 있는 서로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한테 문안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흩어져 있는 히브리 배경의 기독교인들을 뜻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안에서도 이달리아에 있는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을 뜻하든지 수신자는 그렇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의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수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지도자와 수신자들과의 갈등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이제 지도자들하고 갈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서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배경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이미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절반이 이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키스탄도 그렇겠죠. 이것만 거부하면 된다. 아니 너 그냥 뭐 예수 믿어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기독교 굳이 다닐 필요가 있냐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것만 부인하면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것만 부인하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이런 것도 지구상에 파다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수치스럽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수신자, 히브리서 수신자들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극도의 상실감 아니면 극도의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육신적인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로마의 네로를 대표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로마 안에서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고 그동안은 꽤 괜찮게 살만했는데 본격적인 핍박이 오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이단들이 흘러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독교를 계속 믿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 실제로 사회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숱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교들은 유대교는 계속 그게 이단이라고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고 볼 때 유대교를 볼 때 성경도 같은 구약을 들고 있지 그리고 구약 성경대로 얘기한 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여기서 약간 벗어나면 죽음의 위기도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고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만 벗어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속으로 예수님 믿는가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 내 속으로 믿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소나기가 오니까 잠시 피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배교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서 어떤 서신서보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깊이 있게 녹아있었던 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쭉 풀어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러냐? 온전한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복음이 무엇이며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히브리 수신자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서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교회 기독교로 옮길 정도의 나름대로 열정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나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인생도 드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돌아가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조목조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뭔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설명합니다. 안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름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뭐며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살다가 믿음 가운데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잃었던 그 바로 믿음의 손자들 그 믿음을 본받으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고난당하다가 정말 이렇게 죽는 거 볼 때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런 결론을 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온다고 할 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도성, 이것이 실제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 가운데 정말 머물게 되길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